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안식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안식일부터 우리는 제4기 욥기라고 하는 새 안교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교과의 총 제목이 욥기입니다. 특별히 욥기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욥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감 또 어떤 우리에게 제공하는 인사이트 이런 것은 정말 풍부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가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욥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잠깐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제 1과 결말이라고 하는 우리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번 우리 4기에 공부하는 욥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름대로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만약 내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어떤 근거와 이유들을 가지고 있음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상당히 아주 합리적인 또 합당한 또 타당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 또 철학, 의견, 이견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는 거기에는 그것이 더욱더 적어도 우리에게는 더 타당한 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그런 생각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또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의 신앙과 관련한 의혹과 의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들이 남아있는가 하면 대답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질문들과 문제들. 뭐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소위 영속적인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선한 분이라면 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수많은 악과 고통이 세상에 존재할까? 뭐 이런 질문은 사실 대단히 고전적 질문에 속하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종종 이런 질문들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평소에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죠, 사실. 근데 언제 그런 질문이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굉장한 시련과 또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겐 당연히 이러한 질문들이 이렇게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사실 이 고통에 관한 문제, 인간의 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관련된 이런 문제,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번 한기를 통해서 특별히 욥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대답들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좀 잠깐 갖는 것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욥기의 저자를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욥기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자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어떤 지혜자가 썼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솔로몬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아마 누군가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욥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그 초기 유대 전승에 이 욥기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급이 있어요. 특별히 바벨론 탈무드에는 모세가 자신의 책과 발람과 욥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옵니다. 뭐 이런 언급들이 우리가 욥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지만 특별히 와이프인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한 책 159쪽을 보게 되면 와이프는 광야에서 모세가 두 권의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바로 욥기와 창세기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을까?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미디안에 체류할 동안에 기록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모세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배경이 무엇이 아닌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역 밖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 이웃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부유한 지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이나 그가 다스리던 부족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책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간략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책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다른 말로 한다면 가장 처음 쓰여진 성경의 책이 무엇일까?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욥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 가운데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아, 우리가 히브리 사고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항상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어졌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사실 그 히브리 사고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주어진 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주어진 그 계시로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욥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그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데, 사람에게 주시는데, 무슨 시시한 어떤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죠.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무엇인가 알려주시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 말하는 것들은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욥기가 다루고 있던 많은 중요한 이슈들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욥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과 유사한 것입니다. 욥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욥기의 어떤 그 핵심을 무엇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가 하면, 왜 무죄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가? 무고한 자의 고통, 왜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뭐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욥기가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그것을 분명히 다루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욥기 전체 이야기 속에 담긴 기본적인 하나의 프레임은 무엇일까? 그 프레임은 한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프레임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중요한 프레임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욥기가 이 말이 대쟁투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욥기가 대쟁투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욥기의 프레임이 대쟁투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데 지금 그 프레임은 하나의 무엇입니까? 틀이죠. 틀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항상. 아, 우리가 어떤 이제 전시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림 갤러리 같은 데 가서 그림 전시회 가서 그림을 본다. 그림을 보면 그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틀이 중요한 거예요. 틀이. 그 그림을 갖다가 어떠한 그 프레임에다 담아서 전시를 하느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틀과 그림은 무엇 해야 합니까? 어울려야죠. 그 틀과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그 그림의 가치를 완전히 무엇 해버리는 것인가 하면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적절한 프레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빛을 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그림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커튼을 펼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대쟁투라고 하는 하나의 큰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많은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재림교회가 욥기를 이해하는 방식과 일반 개신교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욥기를 이해하는 방식과의 가장 현저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는 성경 이야기의 전체 프레임이 바로 대쟁투라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또한 와이프인의 글들이 이 선과 악의 대쟁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욥기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아, 여러분 욥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 자체가 누구 이야기예요? 욥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욥기의 메인 캐릭터, 주인공 누구예요? 욥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쉬워요. 아,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욥이 아닙니다. 만일 욥이라면 욥기는 그저 사람 중심의 책일 뿐입니다. 물론 욥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지만은 욥을 증거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이 모든 계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욥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대쟁투의 이슈들 중 가장 중요한 이슈를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제 교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지금 제가 잠깐 앞서 언급한 이 대쟁투의 이슈들 중 아주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보하고 오늘의 교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과는 욥기의 처음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엔딩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말을 다루고 있어요. 욥기의 엔딩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욥기는 해피 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입니까? 여러분 어떤 엔딩을 좋아하십니까? 해피 엔딩을 좋아하시죠? 왜 그런데 우리의 드라마는 종종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사람들은 다 해피 엔딩을 좋아하는데. Anyway, 어쨌든 오늘 우리는 욥기의 결말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면서 제1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주제. 그 후로는 행복했다 하고 이게 question mark. 그 후로는 행복했다. 이건 그 이후 행복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이게 소설의 보통 이야기 스토리의 해피 엔딩이 어떻게 끝납니까? 뭐 이렇게 막 했다가 주인공들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다 오랫동안 이렇게 끝나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보통 스토리들이 맞춰지는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욥기는 해피엔딩처럼 보여요 사실. 시련과 재난 이후 결국 욥의 이야기는 너무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 42장 10절,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나중에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세요.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가 양 1만 4천 처음에는 몇 마리 있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욥기 1장에는 욥에 대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이제 욥기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욥은 양 몇 마리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7천이에요. 정확히 7천. 절반. 근데 그 완전히 두 배가 됐어요. 더블. 1만 4천. 그 다음에 약대 6천. 전에 몇 마리? 3천. 예, 그것도 똑같이 두 배. 그 다음에 소 1천 결이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면 전보다 두 배가 된 거예요. 더블 됐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재물, 물질적인 축복이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었던 아들 일곱과 잃어버린 딸 셋 똑같은 숫자의 자녀들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더 축복으로 나왔는가 하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굉장히 오래 이 땅에서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나이 늙고 기한 차서 죽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그 42장 17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까지 욥의 그 엔딩이 굉장히 그래도 무엇한 것처럼 보여요. 좋아요. 아주 좋아 보여요. 해피 엔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해피 엔딩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해피 엔딩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우선 해피 엔딩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던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라도 결코 하나님을 못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러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 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욥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소위 어떠한 신학이 가능해지는가 하면 retribution theology, 소위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보응 신학이에요. 또한 응징 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못 해주는, 갚아주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만약 욥이 말이 못했으면 그렇게 이런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라면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축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징벌이다 이거죠. 이런 식의 신학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신앙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그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올 때 꼭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동안 멀쩡히 한 번도 생각 안 났던 그 어떤 내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나한테 벌을 주시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가 정말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그 결말, 이 욥기의 어떤 결말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신학이 맞아. 사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또한 성경의 많은 스토리 속에서 무엇을 찾는가 하면 그 엔딩이 해피엔딩이 아닌 sad엔딩으로 끝나는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주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욥의 엔딩과 같지 않은 다른 엔딩들이 많이 있다. 우리의 삶에는 욥과 같은 엔딩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결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라고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때때로 불행하게 보이는 엔딩이 누구에게도 있는가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발견되고 나타납니다. 아벨도 그랬고 우리야 엘리, 전장에서 죽은 요시아 왕. 여러분, 요시아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요시아만큼 선한 왕이 없었어요. 사실. 그만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전장에 나가서 이제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죽자,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해서 무엇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애가를 지어서 슬퍼했어요. 그만큼 요시아 왕은 선한 왕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멋있게, 훌륭하게 어떻게 죽어야지 복된 죽음이에요. 140년을 살고 4대를 보면서 자손 늙어서 기한이 차서 죽어야지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그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말년, 그 죽음은 절대로 이런 욥과 같은 해피 엔딩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피 엔딩이 아닌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불행한 엔딩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불식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retribution theology, 응징신학, 보상신학, 이런 신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응징하신다. 자, 여러분, 스테반이 죄를 져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잘못해가지고 목베임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분의 사랑받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문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실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보더라도 많은 것들이 그에게 회복되었지만은 우리는 욥의 결말 자체를 그냥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불행하게 보이는 엔딩을 sad 엔딩이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 욥의 엔딩도 무엇으로 처리되는가 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기한이 차서 못해? 죽었다. 이게 뭐 사람이 죽었다. death. 이 죽음. 이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엔딩입니까? 응? 예를 들어가지고, 욥이 말이죠.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다가 아니라 그 후에 욥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았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진짜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엔딩을 해피엔딩이라고 혹은 새드엔딩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엔딩은 해피하게 보일 수도 있고 새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불완전한 엔딩입니다. 아직 무엇되지 않은 엔딩인가 하면 끝나지 않은 엔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욥의 엔딩은 절대로 해피한 엔딩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상처들, 잃은 자녀들에 대한 슬픔과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는 140년 동안 살면서 안고 살아왔어요. 그 다 기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많은 대답되지 않은 의문들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곤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의 곤경, 그것은 영어 성경을 그것을 captivity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 captivity. 이건 갇혀져 있는 거예요. 포로돼,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신 것을 풀어주셨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불완전한 대답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좋든지 나쁘든지 불완전한 혹은 대답되지 않은 또한 성취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생각들, 그 많은 그 대답되지 않은 그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판단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감추인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Unanswered. 대답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주님,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안고서 언제까지 살까요? 아마 주님 만나면 그 순간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때 그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신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우리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심볼리컬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고난에 참된 마지막에 대한 희미하지만 어떤 이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 희망과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욥이 그런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정말 심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축복의 이 장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풍성한 어떤 보상과 회복에 대한 하나의 무엇으로 보여지는가 하면 예표로서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영적 교훈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역사적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들을 성경은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과거의 역사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마지막 종말 사건들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을 역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죽음이나 심판이나 하늘이나 지옥이나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욥기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욥기의 엔딩은 굉장히 제한된 내용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욥기 이외에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궁극적 엔딩이 그 결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풍부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책에 등장하는 이 욥기의 엔딩이 욥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엔딩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욥은 기한이 차서 죽었다라고 끝나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엔딩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 14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에게도 역시 어떠한 신앙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게 욥의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의 희망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욥의 질문과 욥의 희망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이 말씀은 좀 이게 좀 더 우리가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죠. 욥이 묻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나는 변화의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마음속에는 욥이 이미 이 당시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인가 하면 부활신앙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니라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고통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의 해결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엔딩을 무엇으로 바꾸는?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교회의 기억절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과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욥기는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공경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곤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앞으로 말해줍니다. 욥의 생애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가 그의 삶이 가장 번창하고 성공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충실했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성실함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공경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우리가 다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엔딩이 우리의 인생의 엔딩이 진정한 의미의 욥기의 엔딩은 해피 엔딩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증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주는 그러한 엔딩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엔딩이 궁극적으로 해피 엔딩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욥의 엔딩은 그러나 완벽한 해피 엔딩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결말이 부활신앙과 연결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그런 엔딩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저의 삶 역시 제 자신의 그 결말 역시 그런 엔딩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해 주시길 또한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1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